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북 오브 제네시스죠. 창세기 12장 8절. 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8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더라. 그가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아멘. 오늘은 시리즈 중에서 인생의 퍼즐 그 두 번째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해 이 전주에 설명드렸듯이 장소를 이야기해 드리는데요. 두 번째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전 설교에서 어디를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길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길갈을 설명을 했습니다. 길갈이라는 곳은 들어보기는 했지만 그렇게 친숙한 장소는 아니었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에게 아 이런 장소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주부호에 이미 나와 있으니 좀 김이 빠지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어딘지 아시겠죠? 베델이라는 장소입니다. 혹시 베델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으신가요? 사실 베델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교회, 뭐 선교회 뭐 이런 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베델의 뜻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좋은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하면서 교회의 이름으로 많이 쓰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냥 복습 차원에서 이전에 길갈이라는 뜻을 뜻이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굴리다. 굴려보내다. roll 하는 roll away. 그래서 제가 노래도 불렀었죠. 굴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구르다라는 뜻을 언제 사용했냐 하면 잠깐 또 복습을 하면 길갈에서 할례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서 표피를 잘라내버리면서 굴려보내다 라는 뜻을 붙여서 사용했고 그래서 육적인 할례는 영적인 할례를 그림자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길갈이라는 장소는 육신에서 영성으로 가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을 기억해야 되는 장소 그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더욱 상기하게 하는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소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나 다른 쪽으로 가다가도 아 내가 길갈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장소로서의 길갈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었죠. 그럼 베델은 어떠한가? 베델에서는 또 많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큰 세 가지 사건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고 이 베델이라는 장소가 우리 인생에서는 또 어떻게 기억되어야 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를 나타내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시작하는 장소로 베델을 살펴봅니다. 일단 베델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방금 읽은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더라. 그가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아멘. 베델과 아이 자체가 그렇게 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매우 가깝습니다. 상당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베델의 동쪽으로 가면 아이가 있고 아이에서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 길갈이 있습니다. 하여튼 아브라함은 베델이라는 그 근방에서 아주 가까운 근처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됐죠. 제단은 희생물이나 향을 바치기 위해서 만든 어떤 이렇게 평상 같은 구조물입니다. 제단이라는 것이. 그래서 제단을 쌓는다라는 이야기는 주님께 무엇인가 드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주님과의 소통을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통을 시작했다, 아브라함이. 베델이라는 장소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시작하고 제단을 쌓은 곳, 바로 그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12장 10절을 보면요, 창세기에서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머물려 하였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더라. 베델이 있고 고 지금 자리를 잡고 있으려고 했었던 그 장소가 기근이 심해지면서 이집트로 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집트는 영적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곳은 기근이 없었어요. 물질적으로도 풍성함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갔을 때는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지 않았던 것이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일도 일어나고 몸으로는 변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발전이 있지 않았던 그곳, 그곳이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렀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를 다시 떠나서 아브라함과 사례는 베델로 다시 오게 됩니다. 13장으로 가시면 3절, 4절 그가 남쪽에서부터 이동하여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처음에 자기 장막이 있던 곳에 이르렀고 제단이 있던 그곳에 있던 곳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그가 거기에 처음에 만든 것이더라. 거기서 처음에 만든 것이더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베델로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은 제단이 있던 곳에 이르렀고 바로 그때 다시 아브라함이 주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됩니다. 베델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베델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보여줍니다. 아까 길갈은 구원받은 후 죄에서 죄에 거하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죄에서 구속받은 그래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했을 때 이 베델은 구원받은 후 하나님과의 소통이 제대로 시작되는 그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를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극명하게 베델과 이집트의 차이가 보이게 되죠. 둘째로 살펴볼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이렇게 돌이켜 쓸 때 예수님과 진짜 만났던 생활 속에서 만나는 그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소통의 깊은 주님과의 소통을 보게 되죠. 베델에서 보여주는 두 번째 큰 사건은 야곱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만든 죽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죠. 그렇죠? 그리고 야곱은 자신이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이삭마저 속여서 자기 아버지인 에서에게 줄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렇죠? 모두 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장자권과 이삭이 주었던 그 축복은 자신의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쟁취했어야만 됐죠. 세상 안에서 살 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영적인 의도로 좋은 의도로 시작했나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그 복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영적인 의도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세상적인 복을 또한 원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정말 갈구했었던 그런 야곱으로도 볼 수 있지만 참으로 자기가 그 복을 가로채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장자권과 이삭으로부터의 복을 가로챈 야곱, 그리고 그것을 알고 분을 품은 에서는 야곱을 쫓습니다. 창세기 28장 41절을 보면 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할 때 말한 그 축복으로 인해 에서가 그를 미워하여 그는 야곱입니다. 미워하여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아버지로 인해 애곡할 날들이 가까우니 그때에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하거늘. 이제 곧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 돌아가신 것을 보기 위해 야곱은 올 것이고 그때를 맞춰서 나는 죽이리라 얘기를 하는 것이죠. 분기탱천했습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분하고 그 간교한 야곱이 너무도 얄밉고 죽일 만큼 미웠던 것이죠. 야곱은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을 알아차리고 도망칩니다. 세상에 어떤 복, 그리고 그 에서에게 주어진 어떤 복을 가로채고 간교하게 가로챘던 그 야곱은 그 상황으로부터 도망쳐야만 했던 것이죠. 28장 창세기 10장 11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짐에 거기서 온 밤을 지내려고 그곳이 돌들을 취하며 베개로 삼고 그곳에서 자려고 누우니라. 이제 날이 어두워지니 도망가다 이제 어떤 자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잠이 들죠. 그리고 꿈을 꿉니다. 그리고 12절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그것의 꼭대기에는 하늘에 닿았더라. 또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아멘. 그런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은 사실 정말 기가 막힌 꿈이죠. 요한복음 1장의 뒷부분을 보면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하늘과 땅에 사다리가 이렇게 있고 그 사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였던 거고 거기서 주님이 아브라함 야곱에게 이야기했던 그 모습.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다니엘이라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나다니엘은 자신을 전혀 모를 것 같았었던 예수님이 자신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것에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미 나다니엘 너를 이미 다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알아보고 놀라는 나다니엘에게 내가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1장 5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때 야곱이 봤었던 하늘과 땅을 이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땅과 하늘을 직접적으로 이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야곱이 꾸었던 그 꿈이 바로 나 자신을 이야기했던 것임을 그렇게 드러내셨던 것이죠. 그 주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에서 네 씨가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네게 말한 것을 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시며 꿈에서 보였던 그 주님은 야곱에게 강하게 약속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사실 야곱이 억지로 뺏으려 했던 그 복이 아닌 예수님을 만났던 야곱은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주님이 직접 주실 복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야곱은 이 꿈을 꾼 즉시 깨어납니다. 그리고 알아차립니다. 아,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은 순간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여기서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되는 것이죠. 베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는 그 복의 약속을 받은 야곱, 직접적인 소통을 주님과 하게 된 그 장소, 베델인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훗날 우리는 하늘과 우리가 사는 땅을 이으신 분, 그러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 창구가 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각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로서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소통의 창구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장소,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통의 창구로서의 베델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통의 창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 곳,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베델을 통해 언제고 그 소통은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하는 경고의 장소로 또한 베델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셨듯이 베델이라는 장소는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를 이야기하며 그와 동시에 분리와 함께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소통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항상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항상 방해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2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한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그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땅의 북쪽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10개 지파가 속한 지역을 다스립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쪽에 작고 경제 규모도 작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여로보암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북쪽에 있었던 핏줄이 아닌 부하였던 솔로몬의, 그렇지만 큰 지역을 차지했었던 북이스라엘, 거기에 여로보암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유대인들도 매년 제사를 드리려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었어야 돼요. 성전이 거기 있으니. 그래서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그렇게 남쪽으로 내려가고 제사를 지내고 성전에 제물을 바치고 그런 것들이 걱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갔다가 자신보다 르호보암을 따르면 어떨까, 이런 걱정이 많았던 것이죠. 정통성이 거기에 아무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서 자신의 왕권이 없어지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죠. 열왕기상 12장 27절을 보시면, 열왕기상으로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상 12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에서 희생물을 드리려고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그들의 주 유다왕 곧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아가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 여로보암 북쪽에 있었던 왕은 걱정을 했던 것이죠. 이해가 가나요? 따라오시나요? 그러니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자기가 정권을 뺏길 수도 있으니 뭔가 정치인들의 계략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생각해냅니다. 아, 다른 경배 장소를 우리 쪽에 만들면 되는구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예루살렘에 내려가라는 사람들을 다 거기 내려갈 필요 없이 금송아지에다가 절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8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에 관하여 왕이 의논한 뒤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너무 큰 일이로다. 오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을 보라 하니라. 그리고 29절에 금송아지 두 군데, 금송아지를 두게 되는데 29절에 그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제단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야곱도 하나님과 소통했었던 그 장소에 이제는 금송아지가 떡하니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조금 더 읽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쫓아와 주세요. 그가 또 산당들의 집을 짓고 레위의 아들들이 아닌 자들 곧 백성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며, 놀랍죠? 하나님을 경배 우상을 세운 것도 모자라 가장 천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또 여로보암이 유다에 있는 명절처럼 8월 곧 그달 15일에 명절을 정하고 또 제단 위에 헌물을 드리니라. 또 그가 베델에서도 그와 같이 행하여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희생물을 드렸으며 또 자기가 만든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베델에 두었더라. 이와 같이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정한 달 곧 8월 15일에 자기가 베델에 만든 제단 위에 헌물을 드렸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절을 정하고 제단 위에 헌물을 드리고 분향하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제일 천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고 금송아지에 경배를 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두려움 속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났던 그곳 베델이 이제 대표적인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 바뀌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무지한 백성들은 아니 무지하다기보다 영적으로 무관심했었던 백성들은 여로보암의 그 사악한 영적인 회방에 동조하여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우상과 이교도신을 숭배하는 영적인 엄청난 타락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후퇴만이 아닙니다. 타락이 일어났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된다고 하고 있는 그 마음, 그런데 그러한 마음은 곧 다른 우상으로도 채워질 수 있음을 경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장소가 다른 것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과의 소통은 막히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게 기도가 잘 안 되고 이게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옛날엔 참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요, 거의 100% 내 안에 하나님과의 소통의 제단이 아닌 우상의 금송아지가 내 안에 차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였던 내 마음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차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는 것이죠. 마치 베델처럼 말입니다. 한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 그리고 구약에서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드러나셨던 곳,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로 언급되는 야곱의 사다리, 이것이 보였던 그 베델이 금송아지 우상이 들어찬 그 장소가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게 베델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베델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영적인 타락이 있을 수 있음을 주님께서 경고하심을 오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소통하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고갈될 것이고 매우 쉽게 우리의 마음은 사악한 영과 우상으로 가득할 것임은 자명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상은 어떤 상을 숭배하고 다른 종교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 무엇인가 높게 두는 것, 내 마음에 무엇인가 그래서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상은 우리가 세상에 가까울 때 더욱더 크게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세상과 가까워질 때 세상적인 것이 내 마음을 점점 더 차지하게 되고 주님은 우리에게서 멀어지며 더 이상 주님이 차지하는 공간은 협소해지고 작아지고 급기야는 주님과의 소통에 문제가 생기며 소통이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멀어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자신의 믿음을 타협 없이 세상에서 분리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음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분리하라. 자신의 믿음을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여러 유혹에서 분리하라. 섞이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속적인 소통입니다. 베델에서 주님의 제단이 세워졌지만 이집트에서는 소통이 끊어졌던 것과 같이 베델에서 그리스도를 목격하지만 후에는 우상에서는 장소가 되었던 베델 같은 베델이 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델이라는 우리 마음에서 우리는 소통의 제단이 있는가 아니면 금송아지 제단이 있는가 라는 것을 꼭 내 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께 가서 묻고 소통하는 것을 그래서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주 찾아서 묻는다면 좋아하지 않을 것 같고 귀찮아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주님이 정말로 좋아하지 않는 것은 전혀 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생각도 작은 결정도 같이 하길 원하십니다. 길갈은 육신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영적인 삶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베델은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델은 우리 믿음의 타락을 나타내는 경고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 속에 육신으로부터의 분리 길갈이라는 장소, 그리고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영적인 경고의 장소 베델이라는 곳이 마음속에 있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